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에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이 영광이요 기쁨이옵나이다. 허물 많은 죄인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나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정결케 된 자는 두려움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아련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배울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힘과 지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싸우니 귀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며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마음을 토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요 참 기쁨이요 참 소망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형제와 자매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 가운데 응답으로 기적으로 또한 악한 자를 묶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손을 활짝 펴서 내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라.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구름에 물이 많이 끼면 비가 되어 땅 위에 쏟아지는 법이고, 나무가 쓰러질 때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그 나무는 쓰러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법이다. 또 바람이 어디로 불지 계속 눈치를 살피다가는 아예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구름이 거치기를 마냥 기다리다가는 곡물 거두는 시기를 놓치고 마는 법이다. 내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아이를 뵌 여인의 뱃속에서 그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듯이 너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손을 놀려 돌보아라. 어떤 씨앗이 잘 자랄는지, 이것이 잘 자랄지 혹은 저것이 잘 자랄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빛은 좋고도 아름다운 것이니 우리가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항상 즐겁게 살아갈 일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둡고 슬픈 날들도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날들은 다 헛되고 허무하여 해 아래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젊은이들이여, 한창 젊을 때에 내 젊음의 날들을 기뻐하고 즐겨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보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보도록 하여라. 그러나 네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속에 근심을 떨쳐내고 내 육체가 상하도록 고통을 주지도 말아라. 언젠가는 활기 넘치는 내 팔팔한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전도서 강해가 마쳐지게 됩니다. 마지막 장을 앞둔 11장에서 성도의 슬기로운 삶과 또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면을 전도서 기자 코헬렛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장 마지막은 이제 12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장 구분이란 것이 뭐 영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12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네 손을 활짝 펴서 네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눠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1, 2절은 다시 구제에 대한 것이죠.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네가 나눠준 대로 혹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쉬운 말 성경인데요. 구제에 대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또 그 다른 해석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너무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라. 뭐 그런 것도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농사랑도 연결을 짓죠. 농사도 투자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면이 있지 않느냐, 날씨의 영향을 믿지 않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이 구제에 대한 것이요, 또 기회를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아주 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너에게 기회가 있을 때 힘써 구제하라. 너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힘써 바치라.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대단히 중요해요. 거의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오후 모임할 때 이제 지도로 보는 구약성경 좀 공부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익히 설교에서 많이 들었다시피 갈릴리 바다와 이제 사해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조하며 봤죠. 끝없이 나누어주는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풍성하고 받기만 하여 또 여러 다른 이유로 염도가 높아진 사해에는 생물이 거의 살 수 없고요. 우리의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누어주는데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때에도 아, 다른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미루어서도 안 돼요. 바로 그때 감동 주실 때 바로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설교자로서 저는 준비할 때요. 책을 보면서 준비할 수도 있지만 산책을 하거나 이동 중에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적습니다. 그 영감이 지나가고 나중에 적지 하면 잊어요. 바로 그때 해야 돼요. 이건 구제와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바로 그때 선교회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물질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또 그 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뭐 돈만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을 나누고 어떤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만나는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일에 만나요. 우리가 어떻게 기약하겠어요? 바로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밥 한번 사고 지금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귀 기울여주고 그러면 결국 주님은 그것을 이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내가 필요할 때 위로로 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보험 들듯이 계산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나눔을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돌려주신다는 거. 후하게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거 아까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8절부터 10절 들어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이제 자비교회도 이제 직분자가 세워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일꾼을 주시면 이 나눔을 위해 우리가 더 애쓰기를 원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선을 행하는 나눔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요. 게으르지 말고 눈치만 보지 말고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네 할 일을 부지런히 하라. 나중을 기약하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이것을 또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구름에 물이 많이 끼면 비가 되어 땅 위에 쏟아지는 법이고 당연하죠. 나무가 쓰러질 때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그 나무는 쓰러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법이다. 뭐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나면 나무 쓰러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법은 없는 것이죠. 쓰러지는 건 쓰러지는 것이다. 또 바람이 어디로 불지 계속 눈치를 살피다가는 아예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구름이 거치기를 마냥 기다리다가는 곡물 거두는 시기를 놓치고 마는 법이다. 다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너무 해가 세서 열사병 걸릴까봐 못하고 오늘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감기 걸릴까봐 못하고. 또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유 해봤자 또 태풍 불 테니 소용없는 짓이라 생각돼서 못하고 또 안 하고. 오늘 바람 방향이 좀 그런데 하다가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고. 구름이 걷히면 하자 하다가 비에 옷이 젖을까 두려워하다가 추수의 시계를 놓치고. 본문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기회를 사자는 메시지로 받는 게 가장 좋아요. 다음에 해야지 구제를 미루다가 때를 놓쳐요. 내가 나눌 것도 없어지고 그 마음도 없어지고. 또 다음 기회가 있겠지 하고 손 놓고 있다가 게으름 피우고 있다가 씨뿌릴 시기도 놓치고 가을 거지할 시기도 놓쳐요. 본문에 얘기하는 게 분명하죠. 네가 바람에 다니는 길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아이를 뵌 여인의 뱃속에서 그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듯이 너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 하나도 모른대요. 태풍이 왜 부는 것이고 바람은 왜 이쪽으로 부는 것이고 오늘은 왜 비가 오는 것이고 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이해 못하는 거 있어요. 이게 새벽이니까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자로서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첫 번째. 왜 나 같은 게 예수 믿었지?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잘 모르겠어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아는 거는 늘 돌봐 주실 거. 그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나 같은 거한테 이렇게 은혜 주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랑해서, 그 답은 알죠. 근데 어찌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러시는지. 두 번째, 이건 이제 교육자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0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잘해주시지?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작은 공동체지만 개척교회가 다 어렵잖아요. 제 동기들과 지인들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만두고 계시고 어느 순간 다른 일을 하고 계시거나 어느 순간 좀 안 좋은 소식도 들려요. 잘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아 보여요. 어제도 AA 선생님들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고 늦게까지 모임하시고 어제 성도들 과일 풍성하게 나누고 말씀의 은혜 받고 회복도 얻고.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우리에게 이렇게 공간 주셔가지고 새벽에 집회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더 준비되고 잘났고 더 겸손하고 착한 사람 많거든요. 또 그런 공동체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잘해주시지? 5절 말씀이 그 대답이에요.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바람이 다니는 길을 네가 찾아보아도 알 수 없듯이 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도 알지 못한다. 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우린 그래요. 우리 솔직히 무지해요. 그래 결론은 뭡니까?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손을 놀려 돌보아라. 어떤 씨앗이 잘 자랄는지 이것이 잘 자랄지 혹은 저것이 잘 자랄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구제도 그래요. 이 구제금이 또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이 목회의 길도 그래요. 설교자로서 저는 부지런히 설교하고자 해요. 전도서 끝나면 다음 본문은 뭐 할까 연구합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학자도 아니고 매일 책 들여다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 아니요.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 믿고 가는 거예요. 다음 본문 또 잡고 또 주석을 찾고 꾸벅꾸벅 졸면서 계속 말씀 보고 그런 겁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후원해요. 근데 뭐 감사하다는 얘기 하나 없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도와요. 어느 순간 안 보여요. 그래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기회를 사는 거, 또 환경 탓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아, 물가가 오르고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무슨 나눔입니까? 우리 살기도 바쁜데.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나눔해야 돼요. 이때가 최고의 전도의 때라니까요. 해외 선교도 응원해야 되고 우리 캠퍼스 사역도 응원해야 되고 국내 미자립 교회도 돌봐야 되고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일 얼마나 많아요. 이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벌써 11월 둘째 주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연말이고 또 연초고 좋은 핑계잖아요. 다음부터. 또 1월 1일 되면 구정부터. 지금 해야 돼요. 신앙서적 한 권 읽지 못하고 올해를 마무리하셨다면 여러분 크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있는데 엄두도 못 내는 게 있어요.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부지런히 손을 올려야 돼요. 이제 17절 이하의 것들은요, 이제 젊은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12절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한번 좀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함의 사람이셨죠. 아, 저렇게 몸을 학대해도 되는가 싶을 만큼 우리 주님은 부지런하셨어요. 아니, 그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시고 여러 사람 만나시고, 여러분 사람 대하는 일이 제일 힘든 거 아시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시고 오해 푸시고 말씀 전하시고. 여러분 옛날에는 설교 행위가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육성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 연설로 가르친다는 건요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요. 만약에 때로 모여 오는데 샤우팅 하셨겠죠. 그게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여명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어딘가 기기도 하시고 대들은 자고 있을 때도 이미 활동하시고 뭐 제대로 끼니를 못 채우셨어도 기회를 타서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아 전에는 전날은 좀 무리했으니 오늘은 좀 쉬어야지. 주님은 지금이 낮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야 이거 비생산적이다, 노동법이 위반된다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부지런하셨어요. 부지런해요. 욜로족이라고 있죠. 신자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번 한 번의 생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받들어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신자의 특징은 부지런함이에요. 이 부지런함이 전전긍긍하면서 일 중독이 되란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눈치만 보다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면 안 돼요. 점점 우리는 늙어가고요. 도전하고 싶은 열정도 사라지고 겁만 많아져요. 저는 결혼과 개척을 그래도 조금은 젊은 시기에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나이에 이 모든 것을 맞닥뜨린다면 아,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성경께서 여러분 마음에 도전 주신 거 있을 거예요. 뭐 성경 일독이라든지 개인적인 성경 공부랄지 전도랄지 구제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든지 뭐든지 지금 하십시오. 아니 뭐가 있어서 핑계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마음 주실 때 그때 받들어 순종해야 돼요. 오늘 내가 후원금을 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전화통화 한번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저 오늘 이제 세종에 신방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있는 자리에서 연락해서 방문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이런 때가 또 올 거라고 감히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마 자신의 때를 아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로 가기까지 그분은 부지런히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사시기 하는 날 동안에 게으르지 말고 눈치만 보지 말고 샘만 하다가 기회 날려버리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받들게 하소서. 주님의 귀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뭐 제대로 된 교회에서 해야지.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부지런히. 이것이 바로 성도의 슬기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고요. 부지런히 발걸음을 넘기고 부지런히 기도의 손을 모으고 부지런히 내 가진 물질과 은사를 나누고 내 삶도 나누고 내 경험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드립시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루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나서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겁니다. 하루도 별거 아니에요. 해가 뜨고 해가 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듭니다. 해가 있을 동안에, 활력이 있을 동안에, 정신이 깨어있을 동안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회를 사서 부지런히 주의 일을 받들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 미얀마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과 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쿠데타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은 부모들에게 학생들을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쟁 중인 지역들의 학교들은 여전히 폐쇄된 상황입니다. 배움의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조속히 학교로 돌아가서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시리아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미얀마와 시리아를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 하시고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